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는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교인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어떤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가? 본문에 보면은 1절 2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 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잘 전달되기를 잘 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복음이 빠르게 증거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부탁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무리에게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박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박해를 바라보면서 자신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이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말은 바울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다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지켜주실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3절에 악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사탄의 대리자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단순한 이 사회 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탄인지 악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여기 악한 자는 바로 사탄의 대리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지시를 받아서 이 사탄의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서 많은 성도들이 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수하들이죠. 사람 모습을 하면서도 이 사탄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을 위시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 이 사탄의 방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악한 가운데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 것을 바울이 믿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권면하고 전한 그 말씀대로 교인들이 살아갈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배우는 대로 가르침을 받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말을 우리가 잘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볼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 안에 살아갈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누가 인도하십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마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참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바울이 기원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 자, 어떤 사람이 바람직한 신자인가? 그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뭘까요? 서로 기도해 주는 모습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교인들이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교역자가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인들은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서로 기도해 주는 모습,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가 바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잘못되었으면 그 교회에 얼음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바로 바람직한 그런 교회 모습이고 참 든든한 교회 모습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3절에 보면은 너희를 굳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 굳센 믿음, 굳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3절 다시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인도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도 뭘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이 말씀 안에서 행하고 또 말씀 안에서 행할 줄을 제가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흔히 말하는 왕곡어법입니다. 성도를 향해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행하고 또 행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다 우리 말씀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당부가 섞여 있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좋은 성도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고 또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그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5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인도하십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인내함으로 그래서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는 그 바울의 기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미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미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앞부분에서는 기도를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 바울이 그들에 대한 앞으로의 갈 모든 것들을 확신하는 이런 그 기원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당부하는 말씀이 후반부에 가서 있습니다. 특히 13절로 18절에 보면은 그 바울의 당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바울이 뭐를 당부하고 있는가? 먼저는 선행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당부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이 선이 뭐겠습니까? 선한 일이겠죠. 또 믿음 생활 하는 거겠죠. 말씀을 따라 가는 거겠죠. 그 신앙 생활에 있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말씀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셨어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일, 명예로운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겁을 내거나 약해지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언제 거둔다 그랬어요? 때가 이르매. 이 때가 이른다는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무조건 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가 이르매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면은 가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그냥 열매가 없다고 뽑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잘 못 기다리는 민족이 어느 민족?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지나가면 아이고 빨리빨리 간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실수하는 것도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성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성격상 못 참는 거 아시죠? 저에게 인내심을 주시되 이 시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생길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때가 일러야 되는 거예요.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은 물론 기도할 때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 생명과 인격의 영역에 있어서는 기다림 없이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임신되자마자 한 달 만에 아이고 빨리 보고 싶다, 빨리 나올 수 없니? 한 달 만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아이고 빨리 보고 싶다, 한 5개월 만에 나오면 좋겠다, 7개월 만에 나오면 좋겠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잘못하면 죽고 잘하면 인큐베이터 들어가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수가가 되고 그렇게 미숙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아이고 한번 기도하면 그냥 다 해결되고, 뭐 성경 한 장 읽고 나면은 다 해결되고, 뭐 하다못해 철학기도 한번 하고 나면 그냥 문제가 그 다음날 싹 해결되고, 이렇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때에 따라서는 급할 때는 하나님이 금방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가 이르매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일러 되어야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고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당부의 말씀이 뭐냐면은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 뭐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사귀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지목한다는 말, 이 불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과는 교제를 끊으라는 말인데, 그런데 그 사귀지 아니하고 교제를 끊는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아이고 나는 저 사람 성격이 안 맞아 그래서 끊어버리고, 아이고 저 사람이 나를 기분을 좀 나쁘게 하네 그래서 끊어버리고, 그 사귀지 아니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 기준이 내 감정이나 내 상태가 되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지목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목한다는 말이 헬라 말에 보니까 세메이우스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징후 혹은 표징이라고 하는 그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목하여 이 말은 뭐냐면은 아무나 그냥 내 기분에 안 좋다고 해서 딱 찍어가지고 나는 저 사람하고는 상종 안 해. 나는 저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아. 사귀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메이우스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잘 징후를 표징을 살펴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너무 어긋나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귀지 말라는 그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귀지 말라는 것은 친하게 교제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식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따라가요. 내가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거리를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저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는 말인데요. 죄를 깨닫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잘못되었으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죄를 깨닫도록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라는 이야기예요. 수치심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나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심을 주더라도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동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람에 그냥 무안 주고 그 사람을 그냥 왕따시키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고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참 뻔뻔해졌어요. 그래서 분명히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잘못이라고 말하면 화내죠. 그리고 죄를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에 잘못됐는데 그래도 그거를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죄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고민하는 것이 참 힘든 것이고요. 우리가 먼저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옳고 내가 바르게 살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본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집 담장 밑에다가 이 밭을 일궈가지고 채소를 쭉 심어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이웃집에 나무가 큰 게 있는데요. 이 나무 가재가 너무 와가지고 그 이제 햇빛을 완전히 가려요. 그러니까 채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웃집을 찾아가서 내가 요 담장 밑에 밭을 일고 채소를 심어놨는데 당신 집에 나무가 너무 이렇게 우거져가지고 숲을, 완전히 그 숲을 이루어서 햇빛을 다 가려가지고 이 채소가 잘 안 되니까 요 좀 잘라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옆집에 주인이 그 나무 그렇게 잘라버리면 볼품이 없어서 안 된다고, 못 자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신각신 하다가 안 되니까 재판장에게 갔습니다. 법원에 갔어요. 그 재판장의 말을 들어보니까 간단한 그 판결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관이 아, 이 재판을 간단하긴 하지만은 하루만 좀 늦춰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내일 와서 재판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재판관이 와가지고 그 옆집 아저씨에게 당장 나무를 자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판결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어제 해도 되는 걸 굳이 왜 하루를 늦춰서 이렇게 하냐고 이야기했더니 그 재판장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어제 나무를 자르라고 판결을 딱 내리고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집 나무가 옆집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것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판을 멈추고 집에 가서 오후에 나무를 탁 잘라놓고 오늘 내가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남에게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바르게 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될 수가 있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면서 나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다가 뒤돌아서서 흙판에다가 뭐 글씨를 쓰고 있는데 돌아서자마자 학생들이 막 껄껄 웃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웃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도 자꾸 학생들이 웃어요. 그래서 웃지 말라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계속 웃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웃지 말라는데 계속 웃는 학생들 나쁘지만은 계속 웃기는 놈은 더 나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 웃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교수님 엉덩이에 그 뒤에 빵꾸가 났어요. 옷이 터져가지고 옷이 터져서 빵꾸가 나서 학생들이 그거 보고 웃는 거거든요. 그런데 웃지 말라 그러는데 웃는 사람도 나쁘지만은 웃기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야 그랬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먼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 때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권면이 힘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부의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권면을 할 때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예. 자, 원수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지 말고 형제. 이 형제는 말이 뭐예요?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델포스라는 말이 같은 자궁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형제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혹 징계를 하면은 그 징계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막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평강을 기원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이 평강의 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의 주라고 하는 말은 퀴리오스테스 에이레네스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 한 번 나옵니다. 다른데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 아니고 딱 여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서신을 쓰면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종종 합니다. 데오스테스 에이레네스라고 하는 그 데오스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퀴리오스는 주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럴 때는 하나님, 퀴리오스테스 에이레네스는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같은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평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제, 무거운 짐,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될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면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때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축도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모든 서신을 쓰면서 중간중간 그 교인들의 교회 잘못을 지적을 해요. 냉철하게 책망을 합니다. 강한 말로 질책을 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평강과 은혜를 기원하는 말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과 은혜는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잘 못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 항상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책망도 받고 질책도 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정말 평강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주시기를 바울이 기원하는 말로 서신을 끝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느릴 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오늘 필요합니다. 늦어도 내일까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과 시간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힘든 기간은 아닙니다. 복된 기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분명히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믿는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